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20장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앞에 나오는 35절부터 40절은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요나단이 약속했던 방식 그대로 다윗에게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41절부터 42절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에서 40절을 볼게요. 35절, 36절에 보면 요나단이 정한 약속했던 시간 또 약속했던 장소를 찾아가죠. 그리고 화살을 쏩니다. 이제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갔어요. 아마 무기를 드는 아이였거나 수종 드는 하인이었겠죠. 자, 뛰어가라. 우선은 그 앞쪽으로 화살을 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한참 뛰어간 다음에 화살을 쏘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가서 화살을 주워와라 하고서는 뛰어가게 하고서 저 멀찌감치 화살을 쏘았겠죠. 그리고 아이가 그 화살이 있는 근처쯤 다다랐을 때 요나단이 가이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다윗과 약속했던 그런 내용이었죠. 만약에 사울의 마음이 누그러졌으면 이렇게,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으면 저렇게 서로 각각 다른 말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뭐라고 외치냐면 37절에 보면 끝부분입니다.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외쳤어요. 이건 다윗과 약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할 수도 있는데 네 앞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사울이 다윗 너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구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알려준 거죠. 사울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너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면 요나단이 한 가지 말을 더해요. 이 말은 약속됐던 말이 아닙니다. 38절에서는 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기를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걸 아마 아이는 더 빨리 뛰어갔다고 하는 소리로 들었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다윗에게 주는 말이죠.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상황이 위급하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화살을 주어가지고 왔고 아이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어요. 다윗과 요나단만 알고 있었죠. 40절에 보면 요나단이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화살을 주고 무기를 아이에게 주고 성읍으로 가라 해서 애는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35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 요나단이 약속한 그대로 다윗에게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은 참 죄짓던 마음, 하나님을 등진 마음 그대로 갖고 있던 그게 사울의 상태였죠. 자, 그럼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요나단이 다윗과 헤어지는,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는 내용이 40절, 41절과 42절 두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이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행동을 보세요. 첫 번째로 다윗이 바위 남쪽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일어나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이러이러하니까. 또 상황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만 알려주었을 뿐 자기 뒤에 미행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암살자가 따라왔는지 혹은 어떤 위험이 닥치고 있는지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요나단으로부터 빨리 도망가라는 얘기까지 덧붙여서 들었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고 자기 몸을 드러내죠. 어쩌면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냥 도망가지 않고 요나단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땅에 엎드려 세 번 절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 다윗이 요나단에게 깊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동양권 문화는 윗사람에게 절을 하죠. 그러니까 신을 섬기거나 누군가를 숭배하거나 경배할 때에도 절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인사를 할 때에도 우리는 절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다윗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절할 때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사람에게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다윗의 평생 동안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을 했던 것은 지금이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엎드려 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이 행동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단순한 정도의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오카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자훈련을 하러 갔었더니만 어떤 일본인 목사님이 꼭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만 이분이 다짜고짜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다짜고짜 이분이 오카든 목사님 앞에서 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목사님도 저쪽에서 절을 하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 절을 하니 가만히 앉을 수 없어서 본인도 일어나서 엉거지 지금 절을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간 다음에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일본의 문화는 누군가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절을 하면 평생 그 사람과 신의를 지키고 그 사람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 사람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그런 맹세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의미인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이야기도 하고 조금 더 잘해서 보냈을 텐데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절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절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절하지 않았는데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도 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대하듯이 요나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깊이 감사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깊이 존경했으면 이렇게 행동했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 다윗이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죠. 본문을 보면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 맞추는 것은 이건 역시 우리 문화에는 없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서로 입 맞추고 이런 문화가 우리에는 없습니다. 뭐 남자가 여자랑 입 맞추는 것도 더더군다나 없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적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끼리도 만나면 서로 부둥켜 안고 뺨을 서로 이렇게 비비죠. 왼쪽으로 좀 어긋나게 해서 뺨을 비비고 서로 입맞춤을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에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안부를 전하고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는 남녀를 따지지 않고 서로 입맞춤으로 그렇게 안부를 전했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건 뭐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건 문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우는 거죠.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아마 요나단은 전날 하루를 굶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하루라도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래도 길고 충분하진 못했어도 한 번쯤은 감정을 추스릴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 다윗은 지금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니까 훨씬 더 감정이 북받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고 복잡한 얘기하지 않죠.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잘 가라.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아마 더 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이 잘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5맨 끝에 보면 다윗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헤어지는 나중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같이 지내고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만나는 것은 이것이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걸로 이제 서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랑 헤어질 때 어땠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건 몇 가지 이렇게 장면들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10년 지나서 안식년으로 미국 갈 때 2009년도에 그때 우리 성도들 한 30여 명 이렇게 제가 안식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안아줬거든요. 성도들이 저를 안아준 거죠. 그때 성도들이 막 서럽게 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가면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 가서 이제 안 오실 것 같아 이러고 운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여튼 짧은 기간이라도 헤어진다고 하면 참 마음이 그렇고 한데 지금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던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어떤 사건, 상황,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참 아쉬운 점, 후회되는 점들이 꼭 남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후회가 없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지혜를 다 쥐어짜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곰곰이 돌이켜보면 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라고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 거죠.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몇몇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후회가 되는 아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가령 개인적으로는 아버님 저희 아버지를 미국으로 보냈을 때 혹은 또 다른 연락이 왔을 때 아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또 혹은 성도가 교회를 옮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후회와 아쉬움이 남곤 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요나단과 다윗이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후회와 아쉬움을 가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아직 모르지만 지금 다윗이 광야로 떠나면 십수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겁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수년 지난 다음에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죽을 겁니다. 전사를 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십수년 지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당시에는 몰랐지만 당사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생각하에 시간이 십수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다 보고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요나단은 무슨 후회와 아쉬움이 남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제가 요나단을 폄하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참 요나단이 훌륭한 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두어 가지 아쉬움이 남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기록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손에 금가락지라도 끼고 있었으면 금가락지라도 빼서 다윗에게 줄 걸. 집에 들고 있었던 저축이 있었으면 저금 통장이라도 들고 와서 줄 걸. 다윗이 십수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줄 걸. 또 지금 아이를 돌려보냈잖아요. 돌려보낸 아이 말고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혼자 지내게 될 텐데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낼 사람 몇 사람이라도 붙여줄 걸.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하 몇 사람이라도 같이 딸려서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나단이었다면 요나단은 저보다 더한 마음이었으니까 더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아쉬웠을 점은 그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다윗을 따라갈 걸. 같이 가줄 걸. 근데 아마 요나단이 다윗이 광야로 갈 때 같이 가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사울을 배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요나단이 기록은 없지만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처자식을 다 데리고 광야 생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부인이나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두고 아마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다윗을 따라서 같이 광야를 갔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그런 미안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그냥 괜히 오지랖 넓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요나단이었으면 두고두고 그게 미안하고 아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니까 처자식을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우리가 베드로가 뭐 이게 믿음이 없니 저게 믿음이 없니 제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자기 자식을, 자기 집을,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삶을 일단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거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을 향해서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신앙생활할 때 그때 조금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셨을 때 내가 조금 더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조금 주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종종 있곤 하는 것이죠. 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두고두고 어떤 점들이 아쉬웠을까 그리고 또 다윗이 어떻게 이 지금 했던 선택이 어떤 점에서 훌륭한가 생각해보면 참 모르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같이 가자고 말하기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부탁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의 마음을 알아봐달라고 한 것만 해도 참 요나단이 대단하게 애써준 것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두고 지나고 생각할 때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때 요나단에게 너도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볼 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단이 전쟁돼서 죽잖아요.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을 때에 다윗이 정말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다고요. 참 광야를 따라가는 거, 광야에 같이 가는 게 요나단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고 요나단의 부인에게, 자식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이어서 그걸 권할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요나단이 오래 살지 못한 채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도 그때 같이 가자고 권할 걸.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여하튼 한번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자고 한 이후에 지금은 더 사울의 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광야로 나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나아갈 때, 떠날 때에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광야로 떠났다고 안 돼 있죠. 아직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무작정 아무 곳으로나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기저기를 거치다가 결국 본인은 잘 알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광야로 들어서는 그런 이제 결정, 그런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사람이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고 또 헤어질 때가 있으면 또 만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누군가와 만나게 하실 때, 헤어지게 하실 때 순간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좀 더 선하게 잘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구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오늘 섬겨주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 대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이 되었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나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선에 머물러 있지 말고 훗날 조금이라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더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 광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면 두려워도 그 자리에 용기를 내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다윗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들어서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다윗이 내일 하루가 보이지 않는 한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일 하루가 보이지 않는 그런 지경에 놓일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참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 깨닫는 자,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 늘 주님을 소망하고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